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2일 독자적인 대북 제재안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연방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은 이날 대통령 행정명령 13,382호와 13,722호 등에 근거해 북한 개인 7명과 단체 16곳, 그리고 고려항공 소속 비행기 16대를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해외자산통제국은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금지된 대량 살상무기 개발, 그리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위반에 대응해 이 같은 조처를 내린다고 발표했습니다. 해외자산통제국은 제재 명단에 오른 단체와 개인이 북한 정부 그리고 북한의 핵이나 무기 확산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처에 따라 제재 명단에 오른 개인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됩니다. 또 미국인들은 일반적으로 제재 대상과 거래할 수 없습니다. 미국 정부가 지정한 제재 명단에 오른 사람에는 장창하 제2자연과학원 원장, 조춘용 제2경제위원장 등 핵개발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인사들이 포함됐습니다. 또 제재 대상 단체에는 핵개발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회사들 뿐 아니라 석탄, 노동자 송출, 그리고 조형물 제작 등 외화벌이 관련직들도 들어갔습니다. 미국 연방상원이 대이란 제재법을 연장한 것에 대해 이란 정부가 보복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미 의회는 국제사회와 이란이 맺은 핵 합의를 준수하는데 이 법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란 외무성의 바람 가세미 대변인은 이란이 핵 합의를 지켰다면서 이란 제재안 연장은 핵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가세미 대변인은 이란 정부가 앞으로 어떤 조처를 취할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지난달 미국의 이란 제재법을 핵 합의 위반으로 생각한다며 보복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한편 백악관 측은 이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프랑스의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이 내년 대통령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1일 엘리제 궁에서 발표한 텔레비전 연설에서 대통령 후보가 되지 않기로 결심했다며 남은 기간 국가 통치의 의무를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이로써 재선에 도전하지 않고 첫 임기만 채운 채 스스로 물러나는 프랑스 최초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올랑드 대통령에 대한 최근 지지도는 4%까지 떨어지는 등 바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중동에서 패퇴함에 따라 유럽에 대한 공격을 강화할 것이라고 유럽 경찰이 경고했습니다. 유로폴은 보고서에서 ISIL 해외 전사들이 유럽으로 더 많이 돌아올 것이라면서 이미 수십 차례 공격을 가할 수 있는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유로폴은 ISIL의 공격 전술로 차량 폭탄과 납치, 강탈 등을 꼽았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나 원자력 시설 같은 주요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대신 덜 중요한 표적을 노릴 것이라며 지난 7월 프랑스 니스에서 벌어진 트럭 돌진 테러와 같은 단독 범행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세계 주요 도시 네 곳이 오는 2025년까지 경유 차량 운행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와 멕시코의 멕시코시티, 스페인 마드리드, 그리스 아테네 시장들은 2일 멕시코에서 열린 세계 시장 회의에서 공기질 개선을 위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각 시당국은 대신 친환경 차량 사용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걷기와 자전거 타기를 장려할 계획입니다. 파리는 이미 경유 차량의 시내 진입을 금지하는 등 대기 오염을 줄이려는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년간 경유 차량이 뿜어내는 미세먼지와 질소 산화물은 인체 건강과 대기 오염을 악화한다는 우려가 점점 커져왔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실업률이 지난 9년 동안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2일 지난달 실업률이 4.6%를 기록해 전달보다 0.3% 내려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신규 고용이 12만 8천 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현진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2월 3일 토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 개발 등과 관련된 개인 7명, 기관 16곳을 독자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고려항공이 처음으로 포함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정권의 자금줄 차단에 초점을 맞춘 독자 제재를, 일본 정부는 북한의 선박 입항 금지를 확대하는 내용의 독자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이 북한의 대외 수출을 대폭 제한한 유엔 안보리의 새 제재 결의안 2321호가 시행되면 북한의 수출은 23%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북한은 대체로 맑다가 밤에는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4도, 낮 최고기온은 0도에서 13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먼바다에서 1.5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고,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2m 사이가 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 개발과 관련된 개인 7명과 기관 16곳을 독자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특히 북한의 유일한 국적 항공사죠. 고려항공이 처음으로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연방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은 2일 대통령 행정명령 133825와 13722호 등에 근거해 북한 개인 7명과 단체 16곳 그리고 고려항공 소속 비행기 16대를 제재 대상 명단에 올렸습니다. 해외자산통제국은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금지된 대량 살상무기 개발 그리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위반에 대응해 이 같은 조치를 내린다고 발표했습니다. 해외자산통제국은 그러면서 제재 명단에 오른 단체와 개인이 북한 정부 그리고 북한의 핵과 무기 확산에 관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제재 명단에 오른 개인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됩니다. 또 미국인들은 제재 대상과 거래할 수 없습니다. 미국 정부가 지정한 제재 명단에 오른 사람에는 장창하 제2자연과학원 원장, 장경하 제2경제위원회 관계자, 조충룡 제2경제위원장, 조선금산무역회사의 김철남, 원자력개발총국의 김세곤, 박한세 제2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조선광업개발회사 관련 활동자인 파키스탄 국적의 후세인 마분갈 등입니다. 제재 대상이 된 단체에는 핵 개발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회사들 뿐만 아니라 석탄, 노동자 송출, 그리고 조형물 제작업체 등 외화벌이 관련 조직들도 들어갔습니다. 구체적으로 석탄 수출과 관련해서는 강봉무역, 대원무역회사가 포함됐습니다. 원유 수출과 관련해서는 원유개발총회사가 포함됐고, 노동력 송출과 관련해 조선능라도무역회사, 대외건설지도국 남강건설이, 또 조형물을 만드는 만수대 창작사가 제재 대상이 됐습니다. 또 금융기관으로는 동북아은행, 라산국제상업은행, 금강은행, 고려은행, 고려신용개발은행 등이 제재 명단에 올라갔습니다. 그 밖에 조선금산무역회사와 조선해금강무역회사 등 직접적인 핵개발 관련 의혹 회사들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대량 살상무기나 노동력 해외 송출 수단이라는 의혹을 받아온 고려항공도 처음으로 제재 대상에 포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2일 발표된 제재 목록에는 연식과 기종 등 고려항공 소속 비행기의 정보도 담겼습니다. 한편 미국 재무부는 2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번 조치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줄을 차단하고 북한의 도발적인 행위를 막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제재 대상에 에너지부터 광업 분야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불법 행위를 지원하는 단체와 개인을 포함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재무부는 앞으로 북한 그리고 그들의 핵 야욕과 대량 살상무기 개발을 지원하는 대상에 압력을 가중시키기 위해 재정적인 면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올해 들어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는 등 도발에 나서자 대통령 행정명령 등을 통해 독자적으로 북한을 제재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미 재무부는 북한 관리 2명과 기관 15곳, 그리고 북한 선박 20척을 제재 대상에 추가한 바 있습니다. 또 6월에는 북한을 주요 자금 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한 데 이어 9월 들어서는 북한과의 불법 거래에 연루된 중국 기업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한국 정부도 어제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 살상무기 개발에 사용되는 자금줄을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새로운 북한 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지 이틀 만인 2일 정부 차원의 독자적인 제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석준 한국 국무조정실장입니다.
대량 살상무기 개발의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고 북한 정권의 주요 자금원 확보에 기여하는 단체 35개, 개인 36명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함으로써 제재 대상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이번 조치에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여동생인 김여정은 일단 제외됐지만 사실상 북한 전체를 제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에 따라 김정은 위원장의 최측근인 황병서 군총정치국장과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 핵심 인사 36명과 노동당, 국무위원회, 인민무력성, 고려항공 등 북한 핵심 기관과 단체 35곳이 새롭게 금융 제재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지난 3월 독자 제재에 이어 더 큰 비중이 있는 단체와 인물을 추가로 제재함으로써 한국 정부의 독자 제재 대상은 66개 단체, 개인 79명으로 확대됐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물자 거래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나 미국의 제재를 받게 된 중국 단둥 흥샹 그룹과 이 회사의 마샤우흥 대표 등 관계자 4명도 이번 한국의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핵 문제와 관련해 중국 본토 기업과 중국인을 직접 제재 대상에 포함시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석준 한국 국무조정실장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불법 활동을 지원하는 개인과 단체에 대해서는 국적을 불문하고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흥샹그룹 제재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보단 상징성과 파급력, 즉 한국 정부의 대북 제재 의지를 국제사회에 보여준다는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미국과 한국, 일본의 제재를 받는 제2, 제3의 흥샹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입니다. 한국 정부의 이번 독자 제재는 북한의 외화 조달에 관여하는 단체와 개인에 대한 금융 제재에도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평가입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이번 독자 제재 대상에 최초로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인 석탄 수출과 노동자 해외 송출에 관여하는 북한 기관, 단체 등을 포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번 조치가 개인과 단체 등 제재 대상과의 거래가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능력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차원이라며 북한의 핵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자금줄 차단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박사의 분석입니다.
외화를 가지고 이게 대량 살상무기 개발에 이제 필요한 장비나 이런 걸 자꾸 사오기 때문에 자금을 동결시키면 국내 경제가 안 돌아가는 상황에서 외화가 동결되면 북한의 그 말하자면 이런 대량 살상무기 생산은 억제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또한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개발 저지를 위해 잠수함 분야 감시 대상 품목을 작성해 수출입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다 북한 공군사령부 소속으로 노동자 해외 송출과 현금 운반 등에 관여하는 고려항공을 제재 대상에 추가한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 항공운송 분야 제재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란 풀입니다. 한국 정부의 독자 제재 발표와 관련해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김재천 교수는 중국을 빼놓고 대북 제재를 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도 북한에 대한 셈법이 굉장히 복잡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도 이제 셈법이 바뀔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이제 좀 비핵화라는 데에서는 중국과 한국, 미국이 분명히 어느 정도 전략적인 이익을 갖다가 공유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셈법을 갖다가 조금 바꿀 수 있는 노력을 갖다 해야지.
김재천 교수는 국제사회가 북한 비핵화라는 전략적 이익을 중국과 공유할 수 있는 만큼 한국 정부 역시 중국의 셈법을 바꾸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일본 정부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채택에 따라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어제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강요회의를 열고 북한을 방문한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 조총련 간부의 재입국 금지, 또 북한 선박의 일본 입항 금지 조치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석탄과 니켈, 구리 같은 북한산 광물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회의에서 북한과의 대화의 창구를 닫는 것은 아니라면서 북한과의 스톡홀름 합의에 근거해 납치 피해자들을 하루라도 빨리 귀국시키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 외교부는 일본 정부의 이번 대북 독자 제재 확대 조치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가 북한으로 유입되는 현금을 차단해 김정은 정권의 셈법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동시에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 30일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새 대북 제재 결의 2321호의 이행이 디퍼런스 메이커, 즉 북한의 행태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implementation will be the difference maker. If we see the provisions of this resolution and 2270 implemented, if we see vigilance by member states.
파워 대사는 제재 채택 직후 VOA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번 결의와 지난 3월 채택된 결의 2270호가 이행되는 모습이 확인되고 각 유엔 회원국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제재 결의가 김정은 정권의 셈법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큰 진전을 이룰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국 어린이들이 잘 자라지 못하고 굶주리는 상황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은 핵무기 개발을 위한 기술과 자금 등 다양한 장비를 동원해왔지만 이번 제재가 이를 지연시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때문에 파워 대사는 북한의 가장 큰 무역 상대국인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We need to see the implementation, the full implementation of these resolutions, you know, to know or to gauge again.
앞으로 중국이 새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는 모습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중국의 태도 변화를 엿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중국 역시 지난 1년 사이 두 차례나 행해진 북한의 핵실험을 매우 우려하고 있으며 미국과 한국, 일본이 북한 정권의 도발과 불법 활동에 대응해 군사적 대비를 포함한 모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 또한 인식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이 진정 한반도의 비핵화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파워 대사는 말했습니다. 이번 제재가 북한의 돈줄을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This resolution will cut their access to hard currency by at least $800 million in the coming year. And that's about a quarter.
결과적으로 내년도에만 적어도 8억 달러의 수입이 줄어들 것이며 이는 북한이 벌어들이는 연간 수입의 4분의 1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파워 대사는 안보리 결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흘러들어가는 현금 원천을 자세히 들여다봤고 북한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만들어졌던 석탄 수출 금지 조항에서 민생 목적을 예외로 한다는 문구가 누군가에게 규정을 위반하는 쪽으로 해석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지난 3개월간 중국과 접촉하면서 이 같은 해석 차이를 좁히는 문제를 계속 논의했다고 파워 대사는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유엔 안보리의 새 결의안과 관련해 북중 석탄 교역이 상한선을 넘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수입 허용치를 제시함으로써 자칫 석탄 거래의 합법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 핵미사일 실험의 비용을 높이는 정밀한 제재라면서 이 새 결의안을 반기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을 백성원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전문가들이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에 후한 점수를 주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추가 조항들 여기저기에 여전히 중국 변수가 묻어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연간 석탄 수출 규모를 4억 90만 달러, 물량으론 750만 톤으로 제한했지만 실제 거래 내역을 검증할 수단이 없어 중국의 양심에 맡긴 측면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29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수입 상한선이 정해져도 중국이 실제로 북한으로부터 들여오는 광물의 종류와 규모, 가격을 유엔 전문가 패널이 객관적으로 파악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The UN panel of experts will ever really know where the money goes. They will never really know how much coal North Korea exports.
스탠튼 변호사는 설령 결의안에 명시된 대로 제재가 이행된다 하더라도 북한의 석탄 수출 삭감량은 핵무기 개발을 제고할 수준에 턱없이 못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신 중국은 미국의 새 독자 제재 법안과 행정명령에 혹시라도 명시될 수 있는 양보다도 더 많은 북한 석탄을 사들일 권리를 얻게 됐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북중 석탄 교역에 관여했던 복수의 대북 소식통은 BOA에 750만 톤 상한선을 제시함으로써 오히려 중국의 북한 석탄 수입을 합법적으로 만드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들 소식통은 특히 750만 톤이 2010년 북한의 석탄 수출량과 맞먹는 규모라는 것과 이후 거듭된 제재 결의에도 물량이 2천만에서 2500만 톤까지 불어난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그나마 세관 통과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누락시키는 양은 통계에 잡히지 않아 중국이 정확한 거래 실태를 유엔에 통보하는 것인지 확인할 길조차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앨런 롬버그 스팀슨 센터 석자 연구원은 이처럼 새 결의안에 포함된 월별 보고 의무나 위반 시 처벌 조항을 중국이 스스로 알아서 준수해야 하는 장치로 표현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북한에 아무리 진저리가 나도 북한의 안정이 위협받도록 방치하진 않을 것으로 보는 겁니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이런 약점을 안고 있는 새 결의안에 상징적 의미 이상의 가치를 부여하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The symbolism of this step is useful and important, but whether it is effective or not will depend ultimately on China.
리스 전 실장은 제재 효력이 중국에 달려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결의안을 이행할 것인지 불이행 시 유엔이 중국을 대놓고 비난할 것인지 비난한다고 중국이 태도를 바꿀 것인지 모두 의심스럽다며 결국 새 결의안 역시 북한을 압박하는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단정했습니다. 북한뿐 아니라 중국 문제를 오랫동안 들여다본 전문가들의 회의감은 더욱 컸습니다. 레리 닉시 조지 워싱턴 대 강사는 이번 결의안을 돌고 돌다가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는 회전목마에 비유했습니다. 북중 국경 무역에 종사하는 중국 업자들이 결의안에 명시된 석탄 수입 제한을 우회할 방법을 찾을 것이고 중국 정부 역시 이를 엄격히 단속하지 않을 것이라는데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부정적 인식입니다. 렐프 코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태평양포럼 회장은 중국이 새 결의안을 엄격히 이행할지 여부를 낙관하지 않는다고 했고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는 이번 결과를 도출해낸 유엔 안보리의 신중함과 조심성에는 A를, 효율성 측면에서는 B- 성적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대중 수출을 반으로 줄인다고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인식을 애들로 표현한 겁니다. 무엇보다 유엔이 주도하는 대북결의에 동참한 뒤에도 늘 북한과의 거래를 정상화시켰던 중국식 압박 전례를 상기시키는 전문가들이 많았습니다. 이성윤 터프치대 교수는 중국이 처음에는 북한의 손목을 때리는 시늉을 한 뒤 시간이 지나면 결국 제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모습을 보여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동북아 전문가인 고든창 변호사도 중국이 지난 3월 유엔 안보리 결의 2705 채택 직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척하다 점차 이를 완전히 무시하는 수순을 밟았다고 비판했습니다.
China is probably not going to honor these rules in the long run.
따라서 새 결의안 채택 이후 가장 중요한 문제는 중국의 태도뿐 아니라 미국이 중국의 위반 행위에 책임을 추궁할 것인지 여부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완전한 제재 이행 의지가 결여된 상황에서 북한에게는 손실을 메울 대안이 얼마든지 존재한다는 지적이 그치지 않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이번 결의안 채택으로 중국 경제에 접목된 북한의 생명줄에 부분적으로 제약이 생겼지만 완전히 차단된 건 아니라는 허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이성인 교수는 북한이 새 제재 시행 뒤 첫 3, 4개월 동안 석탄 수출 부문에서 발생하는 수천만 달러의 손해를 마약이나 가짜 담배 등의 불법 거래와 관광, 중국의 보조금 등으로 메울 것이라는 더욱 구체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런 부정적 시각은 유엔과 미국의 역대 대북 결의에 제재 대상 개인과 기업들이 꾸준히 이름을 올리지만 북중 교역에 참여하는 주체들은 셀 수 없이 다양하며 여전히 건재하다는 인식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이번 결의안에 제재 대상으로 지목된 개인들 대부분 대체가 가능한 중간급 관리들인데다 제재 기업 명단에 고려항공과 조선민족보험총회사, 만수대 창작사의 해외 개발사 등이 들어있지 않아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That they would have been sanctioned under existing U.S. sanctions law.
일부 전문가들은 그러나 안보리 대북 결의의 궁극적 목적을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북한 비핵화 대신 북한 핵과 미사일 실험에 비용을 높이는 데 둔다면 긍정적 효과가 적지 않다며 반론을 제시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 석탄 수출액에 제한을 가한 건 북한의 거듭된 유엔 결의안 위반에 대한 또 하나의 중요한 압박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석탄 거래 상한선 초과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가 뒤따라야 하겠지만 그동안 대북 제재를 느슨하게 적용해온 중국이 구체적 제한 조치에 동의한 것은 국제사회 거역하는 북한에 기꺼이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의 합법적인 북한 석탄 수입 권리를 부여했다는 비판의 근거로 제시된 750만 톤 상한선은 새 결의안을 진전으로 평가하는 전문가들에겐 오히려 제재의 정밀성을 보강시킨 최대 강점입니다. 게리 세이모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입니다.
This would be a very precise sanction because it specifies by number.
세이머 전 조정관은 새 결의안이 민생 목적의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기술한 것이 허점을 완전히 메우진 못하지만 민생을 석탄 750만 톤이라는 구체적 수치로 묶어둠으로써 빈틈을 좁힌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보리 결의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강제하진 못하지만 이는 성취할 수 있는 현실적 목표가 아니며 대신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멈추지 않을 경우 경제적 처벌이 계속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의미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제재 효력을 보기 위해선 충분한 시간이 지나야 한다는 점도 새 유엔 결의안을 반기는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논리입니다. 앨런 롬버그 연구원은 유엔의 다른 대북 결의와 마찬가지로 새 제재가 시행된 뒤 실제로 효력을 발휘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금융 제재 등 다른 압박 조치들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말했습니다. 롬버그 연구원은 제재가 북한에 고통을 줄지 여부와 별도로 북한이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 전용한 자금을 핵무기 개발 비용으로 충당할지 혹은 민생경제에 끼치는 악영향을 우려해 핵 개발 속도를 늦출지 역시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 2325가 채택되면서 이 북한의 불법 활동을 감시하는 대북 제재 전문가 패널의 역할도 커지게 됐습니다. 보고서 제출 횟수도 늘어났고 수출 상한선이 정해진 석탄의 움직임도 들여다봐야 합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0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321호는 43항을 통해 대북 제재 전문가 패널이 내년 8월 5일까지 중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못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안보리가 대북 제재 결의 1874호를 채택하면서 만들어진 전문가 패널은 매년 1회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된 보고서를 내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중간 보고서를 포함해 1년에 두 번씩 이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겁니다. 결의안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 유엔 대표부는 제재 채택 직후 웹사이트에 게재한 2325 안내문에서 제재의 위반과 회피를 더 신속히 적발하기 위해 전문가 패널의 연 1회 보고 주기가 6개월 단위로 바뀐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2321호는 42항을 통해서도 북한의 제재 위반과 회피 활동 분석 능력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행정과 분석 지원을 유엔 사무총장에게 요청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위성사진 분석 서비스 구매와 관련 무역과 국제안보 데이터, 정보원 접근을 위한 추가 예산을 배정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27항은 전문가 패널이 북한이 수출한 석탄의 평균 가격 추정치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이런 자료를 토대로 북한의 석탄 조달 총액을 모든 유엔 회원국에 통보하고 이를 위원회 웹사이트에 실시간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이처럼 전문가 패널의 역할이 2325 채택과 동시에 더 커지게 된 겁니다. 한국 외교부 관계자는 1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전문가 패널은 대북 제재 이행을 촉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면서 이번 결의에 석탄 관련 내용이 포함된 만큼 이와 관련된 업무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문가 패널이 해야 할 일이 많아졌고 이로써 역할이 한층 강화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에 의해 임명되는 전문가 패널은 미국과 한국,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 등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영국 출신의 휴 그리피스 씨가 업무를 총괄하는 조정관을 맡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하기 시작한 전문가 패널은 통상 100에서 300페이지 분량의 북한을 비롯한 유엔 회원국의 대북 제재 위반 사항과 더 나은 제재 이행을 위한 권고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에는 북한이 발사한 장거리 로켓에서 타이완 기업이 생산한 압력 전송기 두 개가 발견됐다는 사실을 고발하기도 했고, 북한의 무인 정찰기 역시 다양한 나라의 부품으로 제조됐다는 내용이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앞서 2012년에는 독일산 벤츠 자동차 등 사치품이 북한으로 수출된 사례가 보고된 데 이어 핵무기 제조에 쓰일 수 있는 알루미늄 합금 실린더가 실린 화물이 북한으로 향하다 발견된 사실도 보고서에 명시되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문가 패널이 적발한 내용들은 안보리가 다음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할 때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인식돼 왔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보고서는 다른 나라의 선박을 등록하는 편의 지적 방식으로 북한 선박이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이 선박들은 올해 초 채택된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의 제재 목록에 올랐습니다. 또한 북한이 우간다와 베트남 정부에 경찰과 군사 훈련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이 전문가 패널에 의해 드러나자 2270호는 이 같은 협력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유엔 안보리가 새로 채택한 대북 제재로 북한의 수출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김정은 정권을 지탱하는 통치 자금이 한층 압박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321호가 규정한 조치에 따라 북한의 외화벌이 수입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북 제재 결의 2321호는 특히 북한 광산물의 대외 수출을 대폭 제한했습니다. 광산물 수출은 북한의 외화벌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입니다. 북한의 외화벌이 사업은 수출과 해외 노동자 송출 수익, 그리고 관광이나 불법 거래, 용선료, 입어료, 해외 투자에서 나오는 이익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현재 북한의 정확한 외화 수입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전문가들은 대략 4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유엔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북한의 대외 수출액은 약 3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광산물 수출이 10억 달러 규모로 전체 수출 가운데 대략 35% 정도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석탄 수출의 상한선을 정하고 은과 동, 니켈, 아연, 그리고 동상 등 조형물 수출을 금지한 이번 유엔 제재에 따라 북한은 2015년 통계 기준으로 약 7억 달러의 손실을 볼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2015년 북한의 대외 수출에서 약 23%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손실액을 품목별로 보면 가장 큰 손실이 나는 항목은 역시 석탄으로 수출 상한선 설정으로 약 6억 달러의 손실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수출 금지 대상인 금, 은, 동, 니켈, 아연, 바네디움, 히토류, 티타늄, 그리고 조형물 수출에서 1억 달러의 손실이 예상됩니다. 금과 바네디움, 히토류, 티타늄은 올해 3월에 나온 대북 제재 결의 2705에 따라 이미 교역이 금지된 바 있고, 은과 동, 니켈, 아연, 그리고 조형물은 이번에 새로 금지 품목 목록에 올랐습니다. 새로 수출이 금지된 품목 가운데 가장 액수가 큰 것은 은으로, 2015년에 북한은 약 5,700만 달러치의 은을 수출했습니다. 다음 동과 금, 아연, 니켈, 그리고 조형물 순입니다. 이번 유엔의 새 대북 제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돈줄을 더 조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9월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신원원장은 북한의 통치자금이 무기와 광물 수출, 노동당 39호실 개통 수익사업, 그리고 각 기관의 상납금 등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신 원장은 그러면서 올해 3월에 나온 대북제재 결의 2705에 따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통치자금이 계략적으로 6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 2321호로 외화벌이 수입이 감소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통치 자금은 한층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북한이 함경북도 청진에 있는 25호 관리소를 두 배나 확장해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인데요. 이현철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와 민간 고해상도 위성사진 제공업체인 올소스 어넬러시스가 최근 북한의 25호 청진관리소 위성사진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2003년 1월 18일부터 지난해 9월 21일까지 촬영된 위성사진을 분석한 이 보고서는 북한이 계속 25호 관리소를 확장했고 특히 2009년부터 2010년 사이에 두 배로 확장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탈북 시도에 대한 단속 강화와 강제 복송된 탈북자 수감, 고위 당국자 숙청, 폐쇄된 국경지역 관리소 수감자 이송 때문에 25호 관리소가 두 배로 확장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최근 위성사진 분석 결과 25호 관리소가 그같이 확장된 규모로 계속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2014년 6월 보고서에서 확인됐던 41개 경비 초소 가운데 한 개를 제외한 나머지 초소 모두가 여전히 존재하고 잘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보고서는 관리소 내에서 벽으로 둘러싸인 사방 25m의 좁은 구역 안에 7개의 경비 초소가 감시하는 1층짜리 건물이 확인됐다며 이 좁은 지역은 고위급 수감자를 가두는 시설일 가능성이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보고서는 25호 관리소에서 수감자들의 노동력을 이용하는 주요 경제 활동이 농업과 경공업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25호 관리소와 다른 불법 구금시설들의 위성사진 분석 결과 김정은 체제 아래서 강제 노동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지난달 22일 발표한 25호 관리소의 위성사진 분석 결과 보고서에서 경비초소가 6개 신설돼 기존 41개에서 47개로 늘었고 3개의 도로들이 광산 지역까지 연장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탈북자 6명이 지난달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미 국무부 난민 입국 현황 자료에 따르면 14세 미만 어린이 1명과 14세에서 20세 사이 1명, 30대 1명, 또 51세에서 64세 사이 1명 등 여성 4명과 30대와 40대 각각 1명씩 남성 2명 등 모두 6명이 지난 11월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4명은 미 중서부 일리노이주 위튼에 정착했고 나머지 2명은 서부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에 정착했습니다. 이로써 올해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은 모두 17명이 됐습니다. 또 탈북자가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지금까지 미국에 들어온 탈북자는 모두 209명으로 늘었습니다. 탈북자들은 미 의회가 지난 2004년 제정한 북한 인권법에 근거해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정착할 수 있습니다. 탈북자가 정착하는 지역에 따라는 다르지만 대부분 약 6개월 동안 매월 200에서 300달러 정도의 현금과 건강보험, 식품 구입권 등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은 미국에 정착한 지 1년이 지나면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으며 또 5년이 지나면 미국 시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주간 자유아시아 방송 RFA의 한반도 관련 보도를 살펴보는 주간 RFA 소식입니다. RFA는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국제방송인데요. 이번 주에는 어떤 소식을 전했을까요? 김현진 기자가 모았습니다.
미국의 벤 카딘 상원의원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 채택을 크게 환영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 RFA가 보도했습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카딘 의원은 30일 동맹과 다자 외교를 중시한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그 예로 북핵 문제와 관련한 국제 공조 노력을 꼽았습니다. 카딘 의원은 이날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2321호를 거론하면서 미국 외교 당국의 국제 공조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고 평가했다고 RFA는 전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독립전문가단은 12월 중순까지 추가 피해자 증언을 전자우편을 통해 접수할 예정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 RFA가 보도했습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산하 북한인권독립전문가단의 사라 후세인 변호사는 RFA와의 인터뷰에서 지난달 21일부터 29일까지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 북한인권유린 피해자의 생생한 증언을 들을 수 있었던 점이 큰 소득이라고 말했습니다. 후세인 변호사는 특히 탈북자들과의 면담에서 그들이 추구하는 책임자 처벌의 방식이 어떤 것인지를 경청하는 등 다양한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독립전문가단이 북한에 들어가 일반 시민과 정부 관리로부터 직접 증언을 듣기 원한다며 제네바 북한 대표부에 방북 요청을 했고 북한 측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후세인 변호사는 북한의 인권유린 책임자 처벌 방안 등에 대한 추가 증언 등 더 많은 관련자들의 증언을 전자우편을 통해 접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명문대학인 UCLA 한인 학생들이 탈북자들의 실태를 고발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자유아시아 방송 RFA가 보도했습니다. 지난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UCLA 한인 학생회는 대학 내 한켠에 탈북자들을 소개하는 책상을 만들고 탈북자들의 탈북 계기, 탈북 경로,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삶 등을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탈북자들을 조사하던 한인 학생회 학생들은 탈북자들을 만나고 한국의 탈북자 관련 서류와 책 등을 통해 많이 공부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UCLA 학생들은 하나같이 놀랐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RFA는 전했습니다. 아직도 지구상에 북한과 같은 국가가 존재한다는 것이 믿을 수 없다는 반응과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해 잘 알게 돼 좋은 기회가 됐다는 반응, 북한과 관련해서는 세습 독재 정권과 핵무기만 알고 있었는데 그 이면에 북한 주민들의 고생이 크다는 사실도 새삼 알게 됐다는 반응 등이 있었다는 겁니다. 행사를 마친 UCLA 한인 학생회는 내년에도 이 같은 행사를 준비해 미국에 사는 탈북자들에게도 따뜻한 손길이 미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RFA는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RFA 소식의 김현진이었습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민과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한국의 국가 안보 분야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와 연구의 회원들이 모여서 한반도 위기 해법 모색을 위한 다른 상상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어떤 방안들이 나왔을까요?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튼튼한 안보
위에 11월 30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울 글로벌센터 한반도 위기 해법 모색을 위한 바른 상상력이라는 주제로 안보통일연구회의 두 번째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안보통일연구회는 대학과 사회연구단체에서 활동하는 학자와 국가안보기관 출신들이 만든 학술연구단체인데요. 장석광 안보통일연구회 연구기획실장입니다.
예, 안보통일연구회는 지난 5월 25일 날 창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직 출신들이 그 공직 재직 중에 그 자기들이 그 어떤 쌓았던 경륜들을 어떤 사회에 그 다시 환원해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 안보와 통일 분야 그런 공무원들이 그 다시 그 모여서 한번 사회에 기여하자는 차원에서 그런 학술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 토론회는 어수선한 한국의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고 북한 김정은 정권의 대남 도발 메커니즘과 우리의 대응 방안, 그리고 안보사범 사법 처리 관련 사법 방해 등 문제점 개선 방안이라는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했습니다.
안보사범 수사와 관련된 것은 사실 좀 드문 주제입니다. 평균 한 30년 정도를 그 안보사범 수사 현장에서 실제 발로 뛰고 그를 해왔던 전직 공직자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수사를 하거나 아니면 수사를 지휘를 해보다 보면 그 어려웠던 그런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이 기회에 한번 저희들이 그동안 겪었던 그런 애로사항들을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해서 그 안보사범 관련해서도 어떤 피해자 인권은 물론이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같이 하는 그런 건전한 어떤 토론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기획 본부장이 북한 김정은 정권의 대남 도발 메커니즘과 우리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는데요. 이상현 본부장은 과거 북한의 도발 사례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한국의 대응 방안을 짚어봤습니다. 이어 북한의 핵에 맞서려면 한국도 독자적인 핵무기를 개발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확장 억제와 비핵 억제력, 국제 제재와 공조 등 세 가지의 대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며, 그런 의미에서 한국 국방당국이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대량 보복 응징 전략을 채택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앞으로 염려되는 것이 이제 핵과 미사일을 앞세운 그 국지 도발, 그리고 사이버 도발, 이게 염려가 되거든요. 사실 한국이 별로 준비가 안 돼 있는 대표적인 분야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해결할 방법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핵에 관해서는 우리가 한미동맹을 통한 확장 억제, 그리고 사이버 관해서는 우리 그 민간의 여러 역량을 활용하는 좀 다차원적인 대응을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기획 본부장의 발제에 이어 이병순 안보통일연구회 체제연구실장과 박상현 국방연구원 연구위원, 그리고 정지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의 토론이 이어졌고요. 이어 안보사범 사법처리 관련 사법방해 등 문제점 개선 방안을 주제로 한 최규남 안보통일연구회 총괄위원의 발제가 이어졌습니다.
그 안보 사범들이 있는데 그런 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수사관들이 수사를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제 방해를 합니다. 그런 실상들을 좀 얘기를 하고 그런 거를 해결하기 위한 그 제도 개선 방안, 법률적인 방안, 또 우리 법원을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한 가지만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는 그 안보 사범만을 전담하는 재판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들은 안보사범에 대해서 굉장히 좀 중하게 처벌을 하는데 우리는 좀 관대하게 처벌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다시 자기들의 잘못을 반성을 하지 않고 재범을 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독일이 그렇게 잘 돼 있는데 독일처럼 안보사범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안보사범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나서 이제 재판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최규남 안보통일연구회 총괄위원회 발제에 이어서는 정래인 경찰교육원 외리교수와 노명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석광 안보통일연구회 연구기획실장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노명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입니다.
압수수색 절차부터 법정에 검증을 할 때까지 일련의 절차, 이런 걸 포렌직이라고 그래요. 그 컴퓨터 포렌직으로 증거를 수집함에 있어서 증거 채집도 어렵지만 사실은 그 증거 수집하는 과정에서 방해 활동이 많아요. 증거를 삭제하거나 또는 변조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 형법상, 형사소송법상 규제를 할 것이냐, 대처를 해 나가려면 어떤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지, 이런 절차법적인 측면 하나하고, 두 번째 증거 능력, 가서 압수해 온다 하더라도 증거 능력 면에서.
장석광 안보통일연구회 기획연구실장은 최규남 안보통일연구회 총괄위원이 발표한 현실인식과 개선방안에 동감하면서도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 외국과는 다른 한국에 이들 입법례를 그대로 도입하기에는 아직은 쉽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우리 사회가 좌파니 우파니 뭐 좌익이니 종북이니 하는 어떤 이데올로기적 이념 갈등이 아주 좀 심한 편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적으로 또는 문화적으로 그 국민 정서적으로 볼 때 발제자께서 그 발의하신 그러한 어떤 개선 방안들을 도입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하고, 그래서 발제자께서 제의하신 여러 좋은 개선 방안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실제 우리 안보수사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꼭 필요한 것 두 가지라도 먼저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 형사소송법상 적어도 국가안보사범과 관련된 수사에 있어서는 그런 증거능력이나 증명력을 좀 완화시켜주는 어떤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익명증언 제도를 좀 도입했으면 좋겠다.
굉장히 위급한 상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이어서 한국 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은 대체로 맑다가 밤에는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4도, 낮 최고 기온은 0도에서 13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 바다에서 1.5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고 그 밖의 해상은 2m 아래가 되겠습니다. 평안 남도와 평안 북도 오전에는 맑고 오후에는 구름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평양 아침 기온 0도, 낮 기온 9도, 양덕 아침에는 영하 4도, 낮 기온은 7도, 수풍 아침에는 0도, 낮에는 7도, 중강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 낮 기온은 4도가 예상되고요. 강계 아침에는 영하 8도, 낮에는 4도입니다. 황해도는 대체로 구름이 낄 것으로 보입니다. 해주 아침에는 3도, 낮 기온 8도, 개성 아침에는 0도, 낮 기온 8도, 신계 아침에는 영하 2도, 낮에는 7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함경 남도와 함경 북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부 지역에는 약간 구름이 낄 것으로 보입니다. 함흥 아침 기온 1도, 낮 기온 12도, 해산 아침에는 영하 14도, 낮에는 0도고요. 풍산 아침 기온 영하 12도, 낮에는 6도, 웅기 아침 기온은 영하 4도, 낮 기온은 7도가 예상됩니다. 삼지연은 아침에는 영하 10도, 낮 기온은 0도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 모두 오전에는 대체로 맑고 오후 들어서 구름이 조금 낄 것으로 보입니다. 동해 북부 먼 바다가 4m까지 높게 일고 그 밖의 지역은 2m 아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네, 12월 3일 토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 여기까지입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의 책임 있는 국제사회 일원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반 사무총장은 이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다시금 충고한다면서 북한 사람들과 관리들이 국제사회 목소리를 경청할 것과 책임 있는 유엔 회원국으로의 역할을 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반 사무총장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핵실험으로 인해 촉발된 한반도의 높아진 긴장에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 안보리가 북한 문제로 여러 차례 긴급회의를 가진 사실을 지적하고 한 가지 주제로 안보리가 10차례나 만난 건 유례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행동 변화와 비핵화, 책임 있는 유엔 회원국으로 국제사회에 관여하라는 일치된 목소리와 분명한 메시지를 북한과 지도부에 보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반 사무총장은 지난해 북한의 일방적 결정으로 방북 계획이 취소된 데 대해서도 실망스러웠다면서 당시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남북 간 화해에 기여하기 위해 어떤 것이든 시도하려고 했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반 사무총장은 최근 한국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퇴진 시위가 펼쳐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현 시점에서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한국인들이 이 문제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 하고 이로 인해 그들의 헌법에 따라 정상적인 국정운영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10년의 임기를 마치고 본국인 한국으로 돌아가는 반 사무총장은 대선에 출마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나는 아직도 유엔 사무총장으로 한 달의 임기가 남았다. 사무총장으로의 역할에 계속 집중해야 한다면서 즉답을 피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일 독자적인 대북 제재안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연방재무부사나 해외자산통제국은 이날 대통령 행정명령 13,382호와 13,722호 등에 근거해 북한 개인 7명과 단체 16곳, 그리고 고려항공 소속 비행기 16대를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해외자산통제국은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금지된 대량 살상무기 개발, 그리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위반에 대응해 이 같은 조처를 내린다고 발표했습니다. 해외자산통제국은 제재 명단에 오른 단체와 개인이 북한 정부 그리고 북한의 핵이나 무기 확산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처에 따라 제재 명단에 오른 개인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됩니다. 또 미국인들은 일반적으로 제재 대상과 거래할 수 없습니다. 미국 정부가 지정한 제재 명단에 오른 사람에는 장창하 제2자연과학원 원장, 조춘용 제2경제위원장 등 핵개발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인사들이 포함됐습니다. 미국 연방상원이 대이란 제재법을 연장한 것에 대해 이란 정부가 보복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미 의회는 국제사회와 이란이 맺은 핵합의를 준수하는데 이 법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란 외무성의 바람 가세미 대변인은 이란이 핵합의를 지켰다면서 이란 제재안 연장은 핵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가세미 대변인은 이란 정부가 앞으로 어떤 조처를 취할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지난달 미국의 이란 제재법을 핵합의 위반으로 생각한다며 보복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뷰의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프랑스의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이 내년 대통령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1일 엘리제 궁에서 발표한 텔레비전 연설에서 대통령 후보가 되지 않기로 결심했다며 남은 기간 국가 통치의 의무를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이로써 재선에 도전하지 않고 첫 임기만 채운 채 스스로 물러나는 프랑스 최초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중동에서 패퇴함에 따라 유럽에 대한 공격을 강화할 것이라고 유럽 경찰이 경고했습니다. 유럽폴은 보고서에서 ISIL 해외 전사들이 유럽으로 더 많이 돌아올 것이라면서 이미 수십 차례 공격을 가할 수 있는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유로폴은 ISR의 공격 전술로 차량 폭탄과 납치, 강탈 등을 꼽았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현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은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단파 7460, 119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